할렐루야. 예, 새해 첫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새해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태양이 떠오르고 밝은 빛을 비추고 그래서 사방이 환해지는 느낌 그런 거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 현실을 둘러보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어두운 모습들이 곳곳에 생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가질 소원 중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한 가지는 뭘까요? 밝은 빛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을 기뻐하며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빛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본문 이사야서는 BC 8 그리고 7세기에 걸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 범죄, 타락으로 국군이 쇠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분위기였습니다. 정말 얼마 가지 못해서 북이스라엘은 앗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했습니다. 많은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언하셨어요. 회복할 것이다. 회복되면 너희들은 빛을 발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1차적으로 바벨론 포로 귀환을 가리키고 BC 537년 실제로 성취됐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 신약 교회의 모습을 예언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오늘 우리들의 교회에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암쪼록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교회가 더욱 부흥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더 나아가 주어진 사명 감당함으로 승리 인생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60장인데요. 구약 이스라엘의 회복, 더 나아가 신약 교회를 예언한다고 했죠. 여기 보면 빛이 등장합니다. 그 빛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빛, 하나님 자신이 그 빛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 빛을 받는 이스라엘, 더 나아가 영적인 이스라엘인 신약교회 성도들, 빛 가운데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을 받는데 그치지 말고 더 나아가 그 빛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 첫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 자신이 빛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빛이라고 할 때는 물론 물리적 빛을 가리키는 건 아니죠. 요한일서 1장 5절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둠이 가득해요. 밝은 빛이 있는데 물론 그렇지요. 물리적인 빛은 있죠. 하지만 영적인 빛을 상실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주 사용하는 이 세상이란 단어를 조금 소개하고 지나가지요. 성경을 읽다 보면 세상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또 우리가 은연중에 세상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해요. 신앙의 차원에서. 그때 문맥을 통해서 잘 봐야 됩니다. 세 가지 용례로 사용이 돼요. 첫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 즉 우주 만물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죠. 둘째는 그 세상에 사는 인간들인데 타락한 인생들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했죠. 세상을 사랑했다. 여기서 세상은 바로 타락했지만 인간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셋째는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는 죄악 세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4장 같은 데 보면 4절 같은 데 보면 세상과 벗이 되면 하나님과는 원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또 요한일서 2장 같은 데 보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어?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해 놓으시고 우리더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래? 앞뒤가 안 맞잖아 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단어처럼 보이지만 용례가 달라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짝하고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때 세상은 바로 사탄이 지배하는 죄악 세상을 가리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세상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이 세 가지를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오늘 설교에서도 계속 세상 이 말을 사용할 텐데 주로 죄악 세상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뭐 두루두루 그렇게 사용이 될 겁니다. 감안하시면서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은 죄악 세계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둠이 가득하지요. 물리적 어둠이 아니고 영적 어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어둠을 이야기할 때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다양한데 죄, 사망, 증오, 저주, 절망, 지옥 뭐 이런 내용들을 어둠으로 표현하곤 합니다. 그 중에서 영원한 사망, 즉 지옥이죠. 이 지옥은 어둠의 나라입니다. 어둠이 꽉 차 있어요. 더 이상 빛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는 절대적인 어둠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영원한 어둠의 나라로 떨어져가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서 구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세상의 어둠을 이기는 참 빛이세요. 빛은 항상 어둠을 이기잖아요. 단 한 번도 어둠이 빛을 이기는 적은 없습니다. 물리적인 빛도 그렇죠. 영적인 빛인 예수 그리스도 당연히 세상의 어둠을 이긴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예수님도 당연히 빛이죠. 요한복음 1장 4절 5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여기서 그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인데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세상의 어둠이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알아보지를 못해. 너무너무 안타깝죠. 아니 빛인데 왜 알아보지 못해? 화난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물리적 세계에서도 시각장애인은 어때요? 그 앞에 아무리 환한 빛을 비춰도 느끼지 못합니다. 반응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어도 죄로 말미암아 영안이 어두운 자들은 그 빛을 깨닫지 못해요. 느끼지를 못해요. 반응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빛이신 예수님 앞에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또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생명의 빛을 얻는구나. 맞습니다. 영적인 빛입니다. 성경에서 이 빛은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 사랑, 생명, 축복, 소망, 천국. 특별히 천국은 빛의 나라죠. 완전한 빛의 나라.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뭘까요? 개인적인 믿음입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고 할지라도 그 빛으로 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뭐 물리적 세계하고 비교하면서 설명해도 가능할 것 같아요. 태양이 찬란한 빛을 비추어도 등지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비로소 그 생명의 빛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구원자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곧 빛의 자녀인 것입니다. 신분이죠. 모든 신분에는 잘 아시는 대로 양면성이 있잖아요. 특권이 있고 책임이 있고. 이게 동전의 앞뒷면거든요. 항상 붙어 다니는 거예요. 또 축복과 사명. 그러니까 특권과 책임, 축복과 사명. 이 양면이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먼저 빛의 자녀가 누리는 축복은 뭘까? 2절 말씀해 보니까 나와 있어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여기서 어둠은 당연히 영적인 어둠이지요. 그래서 죄와 사망과 증오와 저주와 뭐 등등, 뭐 무지와 질병과 뭐 이런 등등. 그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 여기서 너는 시온, 예루살렘, 이스라엘, 더 나아가 신약교회,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내 위에 하나님이 비치신 그분이 임할 거다.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어둠에서 벗어나도록 해준다는 거죠. 빛 가운데 거하도록 해준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직접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2장 36절.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러면 빛의 아들, 자녀가 되리라.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뭐예요? 빛이신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근데 복음서 기준으로 할 때 잠시 계시다가 십자가 지고 부활 승천해서 떠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속히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면 빛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오늘날은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면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빛의 자녀가 되면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더 이상 어둠 가운데 방황하지 않지요.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 어둠에서 구원받는 거구나. 어둠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구나. 맞습니다. 그러면 어둠에서 구원받고 벗어난다는 것은, 그리고 빛으로 가서 거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뜻일까? 몇 가지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소개해드리죠. 첫째는 사망의 어둠에서 벗어나 생명의 빛을 얻는 것입니다. 영생의 빛이죠. 성경 보면 죄의 삭은 사망, 사망의 어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먼저 영적 사망, 육체적으로 멀쩡히 살아있어도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은혜와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공고하죠. 나중에는 육적 사망, 그리고 그 이후에 영원한 사망, 즉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옥은 영원한 사망의 장소예요. 어둠의 나라예요. 그곳에 가지 않고 빛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장차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은 영생의 장소예요. 빛의 나라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보니까 천국에는 해도 없고 달도 없고 인공적인 빛을 발하는 등불도 없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빛이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 예수가 친히 등불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말씀을 쭉 설명드리면 어떤 분은 반문해요. 그러면 잠은 어떻게 자요? 너무 환해서 안 돼가지고 가야 되나 천국 갈 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을 자나요?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잠을 재우시는 거예요. 피곤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천국에는 그럴 필요가 없어. 피곤할 일이 없어. 항상 건강하고 싱싱하고 찬란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안대 지참 안 하셔도 돼요. 주무실 일 없어요. 천국은 빛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영혼에 생명의 빛을 얻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살다가 장차 빛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관찰해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기쁨이, 기쁨. 생명의 빛을 얻으면 기쁨이 있어요, 영혼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보세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부자였어요. 귀족이었어요. 박사였어요. 엘리트였어요. 육신적으로 풍요로웠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야, 복음이 최고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라 복음의 가치와 비교할 때 별 게 아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것을 뒤로하고 복음 전파자로 세계를 누볐습니다.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환영했나요? 아니요. 받아들인 자도 물론 있었지만 핍박했어요. 붙들려서 매를 맞는 적도 있었어요. 감옥에 갇힌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감옥에서도 그는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같은 경우 옥중 서신이잖아요. 그런데 별명이 뭐라고요? 기쁨의 서신. 아니 어떻게 그래? 감옥에서 기쁘다고? 그거 외식하는 거 아니야? 괜히? 체면 때문에 그런 척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그 영혼의 어둠이 물러가고 영생의 빛이 충만하니까 환경, 조건을 적응하고 이기고 더 나아가서 초월하고 그래서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며 기쁨을 누리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망의 어둠에서 구원받고 벗어나 영생의 빛을 얻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절망의 어둠에서 구원받고 벗어나 소망의 빛을 얻는 것입니다. 원수마귀는 인간에게 충동질해요. 야, 너 끝났어. 네가 뭘 하겠어. 자꾸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면 스스로도 그래. 아유, 나는 끝장났어. 난 안 돼. 다 틀렸지 뭐. 이런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때요? 항상 긍정, 소망을 우리에게 불어넣어주죠. 그게 소망의 빛이에요. 그래서 야, 괜찮아. 나만 믿고 따라와. 잘 될 거야. 승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소망의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면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당당할 수 있어요. 소망 가운데 나아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태양을 바라보며 마음이 환해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소망의 빛이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우는 거예요. 반대로 태양을 등지면 어두운 그림자가 내 앞을 가로막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을 멀리하고 등지고 살면 내 영혼에 소망의 빛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 어둠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고 침울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소망의 빛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월트 디즈니 잘 아시잖아요. 미국의 만화 영화 제작자. 그의 어린 시절은 아주 불운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했고 힘들었고 20대 초에 도시로 나갔는데 잘 풀리질 않아요. 그림을 곧잘 그렸지만 여기저기 그림을 그려가지고 기웃거려 봐도 거절받기 일쑤였습니다. 근데 뭐 돈이 없으니까 지낼 곳도 없잖아요. 마땅치 않아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삼촌 집에 더부살이를 하는데 제대로 거주할 수는 없었고 차고에서 귀퉁이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서 거주하면서 스튜디오 삼아 만화를 그리고 있는데 세상에 쥐가 있네. 쥐가 수시로 들락거리네. 얼마나 징그러워요 여러분. 처음에는 막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나갈 수도 없고 어쨌든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속담에도 있잖아요.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 그게 진짜였어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이었던 그에게 그런 절망,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객관적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 마음 속에 신앙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다 보니까 그의 마음 속에 소망의 빛이 들어오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을 수 있었어요. 인내할 수 있었어요.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열심히 만화를 그리다가 어느 날 그렇게 징그럽던 쥐가 얘가 귀여운 면도 있네 싶어가지고 만화를 그렸는데 그렇게 해서 생긴 것이 뭐예요? 미키 마우스. 아마 여러분들 대다수가 어린 시절 미키 마우스 만화 영화를 즐겁게 시청한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히트를 쳤어요. 그는 고난의 시절에도 끝까지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었는데 그 비결이 무엇인가? 신앙 때문이었다. 특별히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소망의 빛을 주셔서 그의 마음을 채웠기에 그가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질병과 고통의 어두움에서 구원받아 치유의 빛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세상의 고통과 온갖 질병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치유의 빛이에요. 모든 것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시고. 근데 가만 보니까 물리적인 차원에서 빛도 치유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태양빛이 비춰지면 병원균이 죽고 소독이 되고 그러죠. 요즘엔 레이저로 치료하고 수술까지 하고. 야, 신기하다. 빛의 신기한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영적인 빛은 더 신기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능력 가운데 특별히 치유의 능력. 그래서 육신의 상처, 또 마음의 상처, 질병, 그런 것들을 다 치유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에 나오면 치유하는 광선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영육간에 상처가 있습니까? 소망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 바랍니다. 그래서 그 빛을 충만히 받아 치유되고 회복되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증오의 어둠에서 구원받고 벗어나 사랑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는 관계를 파괴하고 갈라놔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고 더 나아가 인간과 인간 관계도 파괴하고 원수가 되게 하고 그래서 세상에는 미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불화가 가득한 것입니다. 가정도 직장도 사회도 국가도 온 세계도 진짜 그러네. 인간이 있는 곳마다 그 모양이네. 왜 그럴까?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같은 인간인데 특별히 가정 같은 데 보면 사랑해서 만나서 부부가 되고 살다가 그 사이에서 자녀를 낳고 기르는데 아니 왜 그래 왜 이상하네. 이해가 안 돼요. 직장도 같은 목적으로 모였잖아요. 열심히 협력하면서 일하고 또 성공을 거두면 그거를 공유하고 뭐 그러면 되잖아. 근데 왜 그래 왜? 왜 미워하고 갈등하고 불화하고 참 이상해요. 인간들이 같은 사회에서 국가에서 세계에서 공동체로 살아가는데 왜 그래 왜? 죄 때문이잖아요. 죄 때문. 죄 때문에 관계가 파괴되고 원수가 되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불화하고. 여러분 그게 세상의 어둠 아닙니까? 빛이신 예수님이 오면 거기서 구원받고 벗어나는 것입니다. 사랑의 빛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미움 갈등을 해결하고 불화가 해결하고 화목한 평화로운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가정도 곳곳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예수님을 영혼 가운데 그리고 삶 가운데 모심으로 빛을 충만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의 빛, 소망의 빛, 치유의 빛, 그리고 사랑의 빛 가득가득 받으심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승리 인생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쳐서는 안 돼요. 빛의 자녀로서 빛의 축복을 누려야 되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동전에 다르면 뭐지요? 빛의 증인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절 보시면 나와 있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루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여기서 내 빛은 너에게 비치는 빛, 즉 하나님의 빛이 너에게 이르렀다. 너를 비춘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의 위에 임했다. 그 빛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성도에게 비춰지면 빛의 축복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해서 정확하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빛을 발산하는 영적인 발광체 자체세요. 근데 우리 믿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은 뭐예요?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영적인 반사체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확하게 말하면 빛을 받았느냐? 그걸 반사하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래서 일어나라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쿰이 일어나라. 제자리에서 일어나라는 뜻도 있고 분발하다 그런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빛을 발하는 히브리어로 오리입니다. 오리. 그래서 빛을 비추다 발산하다. 그러니까 합치면 뭐예요? 쿰이 오리. 쿰이 오리. 알아두면 제법 괜찮지요. 쿰이 오리. 일어나다 빛을 발하라. 쿰이 오리. 이 말은 빛의 축복을 받은 성도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비추라. 발산하라. 반사하라. 그런 뜻입니다.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물론이고 삶을 통해서 빛을 나타내라라는 것입니다. 인격과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삶으로 그게 빛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8절 9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자녀답게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그런 빛의 열매, 거룩하고 아름답고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그게 빛의 자녀답게 사는 건데 그게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 가운데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너희들도 반사하는 세상의 빛이 될 것이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서 비추게 하여 너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 사람들이 그 빛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빛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더 나아가서 범위를 넓혀서 만민이 교회로 하나님께로 나오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명하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3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 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깝게는 가족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빛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그래서 가정복음화, 직장복음화, 지역복음화를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더 범위를 넓히면 민족복음화,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유, 그렇게 어려운 걸 어떻게 해요? 라고 반문할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여러 성도들, 지체들과 함께 협력하는 것입니다. 가는 선교사도 있고 보내는 선교사의 입장에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참여하고 뒷받침하고 그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거대한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놀라운 사명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주신 지상명령 가운데 사도행전 1장 8절 분명히 있잖아요. 오직 너희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와우, 어떻게 땅끝? 여러분 함께하면 된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들을 소개해 드릴 때 적지 않은 분들이 예외의식을 갖는 경향이 있어요. 아,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이런 식입니다. 아직 난 믿음이 약해. 뭐 믿은 지 얼마 안 됐단 말이야. 성경 지식. 아, 교회는 오래 다니는데 성경 잘 모르겠어. 뭐 등등. 어, 나는 형편이 안 돼. 등등.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빛의 자녀가 된 게 분명하다면 즉시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또 발해야 됩니다.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대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그전까지는 전혀 관심도 없었어요. 교회 근처도 안 갔어요. 그저 친구가 간청에서 문화개밤 할 때 한두 번 갔나? 그 외에는 가본 적도 없어요.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친구가 자꾸 얘기해서 어느 선교단체 모임에 그것도 우발적으로 갔는데 거기 붙잡힌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좀 하다가 또 마침 여름이라 수양에 끌어당겨서 거의 반 강제적으로 갔습니다. 강원도 동해안에 한 국민학교 교실을 빌려서 수련회를 하는데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오전에 성경 공부 마치고 해변으로 나갔는데 연대생 하나가 거친 파도에 휩쓸려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그들은, 저는 뭐 예외니까, 그들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선배 한 분은 구하러 간다고 튜브를 허리에 차고 첨벙첨벙 갔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연락을 급히 군인의 무전을 받은 보트 주인이 그곳으로 가서 건져냈습니다. 그날 밤에 그 건진받은 연대생이 구원 간증을 했어요. 그도 믿음 없이 따라왔었는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쭉 간증을 했어요. 그 전체 과정을 목격했잖아요, 제가. 하나님 계시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제 마음이 열리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 다음날 저녁에는 제가 구원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폐회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마치 어둠에 있었던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 빛이 임한 것입니다. 잠깐 사이지만 완전히 제가 달라진 것 같이 느꼈습니다. 너무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근데 폐회예배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회자가 누구냐 하면은 졸업생 중에 치과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이분이 사회를 보다가 마지막 순서로 도전합니다. 헌신하라는 겁니다. 이제 곧 2학기 개강할 텐데 캠퍼스에 돌아가서 복음 전할 사람은 일어나십시오. 제자리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거죠. 그래서 몇 사람이 일어나더라고요. 여기저기서. 근데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미쳤나 일어나게. 그저께 예수 믿고 어젯밤에 간증한 사람인데. 그렇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내가 해. 말도 안 되지. 그래서 나랑은 상관없지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치과 선생님이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문수 형제 왜 안 일어나? 그런 거에서 빤히 쳐다봤어요. 아니 저분이 왜 저래? 아니 내가 어젯밤에 간증한 거 못 봤어? 처음으로 예수님 믿게 됐다고? 아니 나한테 왜 저래? 근데 계속 그런 거예요. 일어나라고 일어나라고. 안 일어나니까 나중에는 질문하는 거예요. 양초에 불을 비치면 언제부터 빛을 발하냐? 즉시죠 그랬더니 그러니까 즉시 하라고. 예수님 믿는다며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으면 그 속에 빛이 있는 거니까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야. 순종하면 돼. 일어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주질 않아요. 끝내주질 않아요. 폐예배가 끝나질 않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엉거주 쭉 일어났는데 그게 약속이 된 거죠. 하나님하고 약속하고 많은 사람하고 약속하고 큰일 났어요. 개강을 했어요. 야, 어떡하지? 고민이 됐습니다. 급하니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야, 해. 내가 도와줄게. CCC에서 나온 사형리 소책자를 가지고 공강 시간에 잔디밭 기웃거리고 빈 강의실 기웃거리고 한 사람이나 두 사람 있으면 찾아가가지고 시간 좀 내줄 수 있어요. 제 주변 머리에. 근데 그때 70년대니까 사람들이 지금보다 순수하고 또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이 적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응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면 다 듣고 아유 나는 됐어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아유 내가 몰랐던 거 오늘 알았는데요. 예수님 영접할 수 있어요? 결신기도를 도와달라고 해서 결신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믿지 않는 사람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하려고 했습니다. 단체에서 배운 대로. 그래서 먼저 믿고 성경 지식이 많다고 판단한 한 사람에게 제가 부탁을 했어요. 좀 인도해달라고. 내가 사람 모아줄 테니까. 그럼하고 약속하더니 시작하기 며칠 전에 자기 못한대요. 못하면 어떻게 네가 해. 아니, 미쳤어 내가 어떻게 해. 내가 예수 믿은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성경 지식도 없는데. 알아서 하래요. 하나님 영광 가는데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네가 해. 똑같은 말을 하네. 너무 분명해서 할 수 없이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이유를 대셨거든요. 너가 할 수 있는 이유. 너는 요만큼 하는데 걔들은 하나도 몰라. 그러니까 네가 아는 것만 가르치고 또 열심히 공부하면서 가르치면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했어요. 순종했어. 근데 너무 재밌는 거야. 애들이요, 제가 실력파인 줄 알고 열심히 들어봐. 나중에 예수 믿는 애들도 생기고. 야, 방학 때는 몇 사람 친구들과 그룹을 지어서 농촌 단기성. 그때는 교회에서 별로 안 할 때예요. CCC 같은 단체에서나 하지. 얼마나 재밌는지. 야, 재밌다, 재밌다. 열매가 있으면 뭐 기쁨이 너무 크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가 됐어요. 이 간증을 들으면서 여러분, 에이, 목사니까. 그때는 목사 아니잖아요. 초신자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약속하고 순종하니까 되더라 하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가족과 이웃에게. 여러분 혹시 토종 가방 브랜드 쿠미오리 아세요? 쿠미오리. 아까 들었는데 일어나라 빛을 바란다. 그 회사 중에 퓨리탄 대표 이진암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부여했어요. 잘할 때도 결혼해서도. 비즈니스도 꽤 잘했어요. 미국에서. 근데 이제 한국으로 오면서 미국에서도 그렇고 뭔가 공허해요. 왜 그렇지 내가 이렇게 여유 있게 사는데. 여러분 육신적으로 그래도요. 생명의 빛을 얻지 못하면 공고한 거예요. 그 영혼은. 근데 다행히 동생들이 전도해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극적으로. 야, 이런 거였구나.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밥도 챙겨 먹지 않고 하루에 15시간, 20시간씩 성경을 파고 또 팠어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람들과 나누고 가르치고 유튜브에 성경 묵상 영상도 올리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분의 그 간증을 들으면 야, 신기하다. 어떻게 초신앙인인데 처음부터 막 그랬을까? 그러다가 나중에는요, 책까지 냈어. 난생 처음 성경 공부 시리즈. 난생 처음 성경 공부 시리즈. 참 재밌다. 그래서 그는 한 손에 복음, 한 손에 사업. 그 모토로 복음을 전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어떤 분야든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 되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족과 이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세계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죠. 우리나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한국교회 성도들은 빚진 자예요. 서양 성교들이 왔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희생하고 헌신해 준지 몰라요. 최초에 대한 성교사 가운데 아펜젤러 부부가 있어요. 그는 정동제일교회와 배제액당 설립자로 초기 복음화에 크게 기여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인천에서 목포로 배를 타고 행사차 가고 있었는데 선박 충돌 사고가 있었어요. 한 조선인 여학생이 물에 빠져 죽을 위기에 처한 걸 알고 뛰어들어가서 구했지만 본인은 익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청난 희생이지요. 너무 아깝지요. 그러나 그 후에 그 자녀도 또 주변의 많은 사람도 뒤따라 조선의 선교사로서 이 땅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천에 가면 100주년 기념탑이 세워져 있어요. 1885년 4월 부활절 아침 도착했는데 그를 기념한 탑을 세웠는데 거기 중앙에 동상에 세 명이 서 있어요. 한 사람은 언더우드 목사, 두 사람 커플은 언더우드 부부입니다. 그 밑에 이 아펜젤러의 기도문이 세워져 있어요. 아펜젤러의 기도문. 잘 안 보이지만 읽어드리면 오늘 사망의 빗장을 부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간구하노니 어둠 속에서 억압을 받고 있는 이 한국 백성에게 밝은 빛과 자유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 기도가 있었기에 그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으니까 그렇지 성교 안 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새해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말씀의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고 빛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빛, 소망의 빛, 치유의 빛, 사랑의 빛 한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말고 그 빛의 복음을 열심히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 교회 표어를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다시를 붙인 이유가 뭘까요? 지난 코로나 3, 4년 기간 동안 이 핑계 저 핑계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나태해졌어요.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옛날엔 다 했는데 옛날엔 잘했는데 왜 그러지? 그러니까 잘못이죠.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빛을 발해야 됩니다. 쿠미오리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암조로 이 말씀을 꼭 붙잡고 빛의 자녀로 빛의 축복을 누리고 다른 한편을 빛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승리의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하나님 그렇습니다. 빛의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이제는 빛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 이웃과 가족에게 그리고 교회와 더불어 선교하며 이 사명 감당할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능하사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격려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빛의 복음을 주었사오니 빛을 축복으로 누리게 하시고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 개인,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